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모세의 믿음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모세의 믿음 2 다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매 순간 그리고 매일 선택을 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애굽의 왕궁에서 길리운 모세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 구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재물보다 수모를 선택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모세의 내면을 무엇이 지배했길래 이런 선택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각자의 선택은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만남에 있어서의 각각의 선택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관은 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을 지휘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지휘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야. 건강을 잃은 상태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한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죠, 일찍이. 그것도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은 값을 치르는 작은 희생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 이 처방에 따라서 기꺼이 헬스장에 가거나 설탕과 소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식품 회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하죠. 설탕, 지방, 짠맛이 적절히 배합된 어떤 환상적인 맛의 조합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개발에 거금을 투자하고 광고비, 그냥 패키지 디자인 등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량식품이죠. 건강을 잃어서 고생한 적이 있는 사람은 건강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런 음식에 그냥 허겁지겁 먹고 있어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왜요? 건강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거부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내면을 지배하는 어떤 가치관이 힘있게 작동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본문에 보니까 장성하여 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장성한 후였다는 거예요. 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어른이 내린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그때 40세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가 이런 선택을 내렸을 때 어떤 신분과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었는가? 애굽이 꿈꾸는, 애굽 최고의 상류층에 소속되어서 애굽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최상의 신분,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 사회의 풍요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모세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주권을 찾은 제18 왕조 시대라고 언급을 했죠. 고대 제18 왕조 출신의 왕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대한 적이 있는 왕이 있어요.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보았을 거예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한 번은 이게 등장하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집트 제18 왕조 출신의 애굽 왕 투탕카멘이에요. 그의 무덤은 피라미드로 된 것이 아니라 절벽을 파서 왕들의 계곡 Valley of the Kings에 위치한 무덤인데 역대 고고학 발굴 가운데 가장 완벽한 무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5천 점 이상의 유물과 황금으로 된 엄청난 장신구, 관, 가구, 무기,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사진에서 보는 것은 묘지의 미라를 덮는 장식용 황금 마스크인데 이 사람은 모세가 살았던 때로부터 한 150년, 200년 후의 인물이에요. 모세에게 이런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약속되어 있더랬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 바로가 되기 위한 차기 파라오가 되기 위한 통치자 수업을 다 거칩니다. 과학, 수학, 천문학, 정치, 법률, 경제 여러 언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친어머니 요게데스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배웠을 것이고요. 궁중에서는 애굽의 언어인 아랍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업 언어인 아람어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른 기록에 보면 바로는 모세를 후계자로 지목했고 그는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지위를 거절하기로 선택합니다. 에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막대한 특권, 권력, 부, 명예 그리고 잠재적 왕위 계승권, 거대한 성공이 보장된 미래를 내던집니다.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모 이름을 우리가 배우기로 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부모가 어린 모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마 이 세계를 창조하신 신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했을 것이고 왕궁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왕궁 밖에 가족들과 연결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잊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데스티니가 있다. 거절하다라는 표현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거절하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무엇인가가 제시되었다.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서 다시 말해서 Prince of Egypt 애굽의 왕자로서의 왕위 계승권이나 그게 아니라도 최고위 권력과 관련된 중요한 지위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위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거절의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불러지기를 거절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시간이 되자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밝히며 이집트 왕다 지위를 거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이터너티를 해롭게 하는, 손해를 끼치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요.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 많음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완성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떨쳐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왕의 지위에 오르는 권력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세에게 성공적이었을까? 모세는 이것이 성공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권력임을 알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품 혹시 전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조각은 원래 작품의 원재료는 그냥 거대한 돌덩이나 거대한 나무토막이에요. 그 원재료를 보고 작품을 상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끌이나 아니면 어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죠. 없어져야 할 부분을 깎아서 하나하나 없앱니다. 이런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뛰어난 예술품, 와. 근데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어깨 위에 이만한 혹이 달려있어요, 여전히. 근데 깎아서 없애버려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붙어있어요. 미완성이지. 모세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데스티니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조각 작품이라고 했을 때 애굽 왕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 그런 기회, 작품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라는 인생의 작품을 흉물로 만드는, 추하게 만드는 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작가들, 유명 인사들이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덥석덥석 다 물어요. 80%, 90% 이상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물어요. 그리고 몰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이 오프를 수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다 잡습니다. 그냥 일단 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잡으려고 해요. 모세가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기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거절은 세상 보기에는 미친 짓이었지만 저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 보인 두 번째 국면은 죄의 쾌락이 잠시뿐임을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죄의 즐거움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고상하게 포장하려고 죄는 즐거움이 없죠. 그런데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니까 끌리죠. 죄에 따라오는 쾌락이 없다면 사람은 유혹받지 않을 것입니다. 험담 죄인 줄 알죠. 험담하는 것.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잠언 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벼시가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 남의 등 뒤에서 안 좋게 말하는 험담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달땅이라고 아세요? 그 뭐죠? 마카롱, 그 마카롱, 혹시 마카롱 그 다른 이름 있나요? 뚱가롱이라고? 왜 뚱가롱이죠? 사람을 뚱뚱하게 만든다고? 아, 자체가, 아, 그러고. 그렇죠. 예, 네, 그만하고요. 이게 별식이 그런 뜻이에요. 별식. 그거는 우리가 주식으로 안 먹잖아요. 가끔 진짜 별미로 입에서 이렇게 녹는 듯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뺏어 깊은 데로 내려가는 죄거든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쾌락이 잠시라는 것이고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죄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그 죄가 싫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래요? 매력이 있으니까.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한 감정과 함께 나를 낙담시킵니다. 이 죄의 쾌락은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찰나적입니다. 요한 1서 2장 16, 17절도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이 이제 느끼려는 유혹이고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고 가지려는 유혹이고요. 이 생의 자랑, 뭔가 되려는, 뭔가 되고자 하는 어떤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말해요. 이미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저는 사람이 짓는 죄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쾌락, 물질, 권력. 어떤 형태로든 아니 목사님 시기하는 것은 죄인데 여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시기를 하는가?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잠시의 경험이며 지나가는 것들이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잠시 누리는 죄악이 허탄한 것을 파악했어요. 모세의 지위쯤 되면은 그가 못 가질 것이 뭐 있겠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어떤 바운더리 한계가 있었을까요? 근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이 죄악들이 잠시 누리는 허탄한 것임을 파악하고 최고급 형태의 쾌락과 안락함을 누렸을지라도 이 권력과 특권이 주는 이 쾌락은 그가 죽어서 미라 처리가 되겠죠. 아까 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처럼. 그렇게 미라 처리가 될 때 함께 끝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고 이런 선택을 내립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어땠는데요? 무엇이었는데요? 그들의 신분이. 애굽 왕의 다스림 아래 있는 노예들이에요. 최고 권력자 신분, 그들과 함께 노는 그 지위를 버리고 누구와 함께 동일시했다고요? 흙을 이기고 백도를 굽는 고된 노동을 하는 밥 먹듯이 욕을 듣고 채찍질을 당하고 짐승 취급받는 그 노예로 분류된 그 백성들과 자기의 신분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궁이 주는 화려함과 쾌락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기로 선택한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비참한 노예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존재 가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언약이 머물고 있는 백성. 하나님이 지목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애굽 제국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거절하고 모세는 고난받는 히브리인 형제들 편을 들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학대받는 히브리인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노역 감독원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최초로 담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그의 선택으로 자신의 지위가 위태하게,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칙령,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증언합니다. 왜요? 어떻게?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닭 있잖아요. 닭. 노예를 쪼는 닭. 닭. 닭의 그 시야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볼 수 있는 거리가 30 내지 50cm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m까지는 본대요. 1m까지는 보는데 1m 정도 되면은 희미하게 보인답니다. 자기가 쪼는 모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30 내지 50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쭉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것만 쪼는 앞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는 시야 거리가 닭에게는 30 내지 50cm.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선택을 내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수리의 시야 거리는 닭의 시야 거리보다 수천 배 멉니다. 1.5km 내지 3km. 어떤 독수리는요, 그 시야 거리가 5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여기 이제 쥐라든지 뭐 작은 토끼가 뛰어다니죠. 공중에서 5km면 그게 보일까요?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고도에 뜨면은 뭐 몇천 미터 이렇게 그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5천 미터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 쥐가 보인다? 엄청난 시야 거리거든요. 그 토끼나 쥐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 내려오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보고 이렇게 즉하급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앞에 바로 놓인 당장의 찰나지긴 만족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멀리 영원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한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모세 시대로부터 1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계셨던 분인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영어로 Christ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표기가 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시아흐. 여기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마시아. 이 크리스토스나 마시아흐 두 개 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부어서 실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쭉 부어서 어노인팅 세운단 말이야. 너는 구별된 자야.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더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야. 인류 구원의 사명자로서 신적인 존재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기 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이 바로 마시아흐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오신 세비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 자체가 상당하게 중요하죠. 자, 이제 크리스토스와 마시아흐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역사적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전화를 보면은 불편히 여기는 세상 뉴스를 듣게 될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적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세상에 제공하는 통로 역할입니다. 마음속에 정리하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적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이 목적에 대해서 지금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들의 역사적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희미한 계시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어떤 존재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존재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아니 목사님 전부 다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아니 그런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인데 그가 사탄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의 데스티니,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원수며 대적자인 사탄은 메시아를 세상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적대시하고 이 대열에 합류한 모든 개인과 집단을 불타는 중심 가운데 없애려고 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 메시아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시는 통로가 되는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탄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의 박해. 우리가 모세 이야기하면서 잠시 보았죠?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지만 그 배후에는 남자 아이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남아 학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탄압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사탄이 자기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하만. 하만이라는 고위 관료가 유대인들을 모조리 말살하는 어떤 조서를 작동시킵니다. 유대 전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리함으로 메시아의 후손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강력한 시도 중에 하나죠.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대학살입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러나 이 인간적인 두려움 배후에는 사탄이 메시아의 탄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사탄의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든 메시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가장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직접적인 증오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들의 편을 드는 개인과 집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 집단 행동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기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는 혼란된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원래 순수 목적에서 이탈한 무언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실 분열시키는 시도예요. 이스라엘 국기는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 국기 자체를 가지고. 그것은 구별해야 되고 여기에는 지금 얽히고 설킨 수많은 가치관의 얽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에도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들을 편을 들면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서 수치를 느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그분의 백성을 하나로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초대교회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박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기억나죠?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수 사람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를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사도바울이 주님을 박해했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해서 수치받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당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왜 모세는 그토록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내었을까요? 현재에서 눈을 돌려 미래에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에 눈길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 선택,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매 순간 선택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선택들이 달라지죠.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번씩 이렇게 선택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거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생각을 하고 내립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왼발을 먼저 내야 되겠다 이런 그 선택, 행동을 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많죠. 그럴 때 발을 내딛는 순서, 운전할 때 핸들을 36도로 왼쪽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안 해요. 자동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택이에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내리는 선택이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요 하루에 음식에 관해서만 2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라슬로 한예츠라는 사람 들어보시겠나요? 라슬로 한예츠. 비트코인 프로그래머 겸 초기 채굴자예요.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인데. 라슬로 한예츠. 나는 처음에 문익준 집사인 줄 알았어요. 2010년 5월 22일 그러니까 2010년 5월이니까 22일,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만 개를 이용해서요. 몇 개요? 피자 두 판을 주문합니다. 그가 지불한 비트코인 만 개가 그때 당시 가격이 41달러예요. 그때 피자 라지 사이즈 두 판의 가격이 3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만일 15년 전에 그 1만 개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보유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뉴질랜드 달러로 17만 6천 불이에요. 코인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비트코인 1만 개의 현재 가치는 17억 6천만 불입니다. 피자헛에 괜찮은 피자 하나가 25불이더라고요. 이걸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이 돈으로 7,044만 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국민 지금 현재 인구가 522만 정도로 볼 때 각각의 산 모든 사람에게 13판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라슬로 환예츠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난 선택을 한 거죠. 선택합니다. 선택해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강도, 지진 강도 7.9 정도가 아니라 한 9.8 정도의 엄청난 그 매그니튜드의 그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대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택이 있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리고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과 연결된지 몰라요. 모세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더라면 분명히 그는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그런 권력의 지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혼 가운데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으로 채워나갑니다. 히브리스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 결과 그는 영혼 가운데서 믿음의 관점에서 선택한 많은 결단에 대해서 엄청난 자기 자신의 삶에 투자했던 것의 배당을 영혼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비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교회를 만들어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어떤 제안들 제시에 한 것들은 매력이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하는 어떠한 것은 손에 대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영혼 가운데서 왕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지위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